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가 예수님이 전하신 많은 말씀들을 주제별로 편집하여서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최종적인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는데 그 위치나 그 지위가 어떠한가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 거하면서도 그러나 그 현실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 구조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중구조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나 원리나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그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바대로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근거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고 요구하는 시각을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대단히 어렵죠. 신자들이 갖는 고민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갖는 고민이기 이전에 또 한 사람의 생각으로서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기대치와 소원함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어려운 일이 없고 막히는 문제들이 없고 사고가 없고 모든 것들이 걱정 없이 술술 풀려져 나갔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성공이나 또 번영, 그리고 그 성공과 번영의 내용으로 해서 좀 풍족하게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은 비단 어른들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여기가 좋구나, 이런 게 좋구나 해서 나타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부 그 교육관에 가보니까 아마 연초인지 아니면 어떤 때인지 그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편지를 써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붙어 있었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러한 내용인데 초등학생 모두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 거예요, 다.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다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식구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생각 속에서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뒤따르기도 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점들에 봉착하여서 대단히 애통해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도대체 하나님 믿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나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97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본인이 받았던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을 열거하여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이 걸어온 모든 복음 사역의 길이 고난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실로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신이 겪었던 이러한 삶의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자기 자신에게 고난이나 고통으로만 이해되고 여겨졌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낼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고난으로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의 길을 충성과 헌신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써놓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자신의 그 걸어왔던 현실의 내용들이 고생이고 고통이고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이 고생스럽게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한숨과 한탄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에이 나 몰라라고 자폭했을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셔야 그것이 복이지 거기에서 건져주셔야 하나님이 막아주실 건 막아주시고 풀어주실 건 풀어주시고 끄집어내주시고 끄집어내주셔야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 또 매맞고 쫓겨나고 위협을 겪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이 모든 것들,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수치나 치욕의 내용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수치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치욕을 치욕거리로 끝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수치와 치욕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내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온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수치를 겪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여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약하다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결실을 못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일하실 것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세상이 보는 약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들어 나는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할 때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좋은 것들로, 좋은 재료들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일하시고 내가 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마침내 일을 해내시고는 그것이 세상이 풀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영광을 취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한 것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또 그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서는 신나는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죠. 믿음으로 할 때에, 믿음으로 할 때에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사람들의 모든 진을 물리치는 이러한 세상 앞에 보란듯한 어떤 위용과 모습들을 갖추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만한 일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멋지죠? 아주 멋있어 보이죠? 이런 일을 행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함부로 굴지 못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보란듯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어서 나오는 3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롱을 받습니다. 채찍질을 받습니다. 결박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켜는 그리고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여기는 고통과 고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모든 고난의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원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책에. 그래서 이제 원문으로 풀면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할 때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이 근거로 가지고 있어서 아프지 않고 성공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고 실패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부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여기 몇 절이죠? 39절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는 받았지만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으니까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어져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겪는 일들에 대한 시선이나 인식, 이해가 바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45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국군 영웅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만큼의 칭송을 받는가 하면 왕보다 더 많은 칭송을 받게 되죠. 다윗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계속 피해 다니다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한 그 망명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 이제 아기스 왕에게로 가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아닙니까? 그 노래의 주인공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주인공 다윗이 아닙니까? 자기의 신분이 들통나게 되니까 미친 채 하고 자기의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이렇게 행동도 이제 이렇게 미친 사람인 척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생명을 구해서 이제 도망 나온 것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다윗이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기도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가라고 하는 것은 시편 34편에 나옵니다. 그 시편 34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다윗이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복의 내용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들입니다. 또 세상은 자기의 힘이나 실력과 능력, 그리고 돈, 성공,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의 제일 귀중한 척도로 삼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이 하나로 묶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시는가 하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 청년 하나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는 또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수단이 된다. 너에게 아버지가 한도가 없는 카드를 주어서 너가 원하는 거 다 사고 너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리고 너 교회 나올 수 있냐? 목사님 못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어려운 자리에서 만나시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면 그 방법을 끌어다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그거 말고 이걸로 해봐라고 하면 또 그걸로 끌고 와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우리가 처음부터 세상은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야 이러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제시하는 것들 다 해봐요. 기대를 갖고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다 해봅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안 되면 낙심하여 울면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리 지르고 하나님한테는 좋은 소리 안 해요. 원망만 하고 왜 나를 이 자리 이 꼴로 내려놓습니까 하고 한참 푸념을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을 풀어나가신다면 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발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십니다. 왜 그렇게 만나시는가 하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또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들을 물질로 이겨냈을 때 말도 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조금만 힘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를 했더라면 인간이란 늘 우리 힘으로 이 승리를 쟁취하였다라고 믿는 부류인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승리가 나올 수 없는 그 조건과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쫓아갔을 때에 승리를 쟁취하면 거기에서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낙심되는 그 처절한 자리, 고난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억지로 쏟아낼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 너가 이 고백을 해서 내가 널 끌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복을 시키시죠. 그 항복시키시는 내용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시지만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있어서 해결이면 그 고난이 풀려야 되는 것이고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문제가 아닌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으로 되어야 우리는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는 풀리지 않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그 문제를 더 이상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자리에 두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위험과 매 맞고 위협을 당하고 위험에 처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자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서조차 나는 이 모든 연약한 것들,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끌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워두셨는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어떻게 무릎 꿇게 하시는가? 내려놓게 하시는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우리가 붙잡고 짐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한다면 다 내려놓을 때까지 다 발가벗길 때까지 하나님은 그 다음은 얘기 안 해도 되죠. 책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잔뜩 짊어지고 천국까지 올라갔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문이 있는데 문이 너무 작더래요. 하나 내려놓고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또 하나 내려놓고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 없고 계속 내려놓고 결국은 다 내려놓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가서야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때 가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라고 하시면 헌신할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 못난이 역할을 하라고 하면 못난이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엑스트라 137을 맡으라고 하면 그 엑스트라 137 있는지 없는지조차 존재 이미조차 미미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백성 된 그 의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생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진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서 그 자리 사모하며 세상에서는 가장 볼품없는 수치와 절망과 치욕과 실패의 자리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내 거기 서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들이 아무 사심 없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이 지위와 신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할 때에 이 자리는 별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오히려 세상에 휘황찬란하고 모든 것들을 보장하고 보상해주는 세상의 자리가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갖는 그 풍성함,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넉넉하신 삶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된 자리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책임을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신분이며 지위인 것을 알아, 그 자리에서의 아름다운 고백을 주 앞에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